VOA 세계 뉴스입니다. 헝가리는 내년 초 핀란드와 스웨덴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비준할 것이라고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밝혔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어제 슬로바키아에서 열린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4개국 협력체인 비셰그라드 그룹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헝가리는 확실히 그들의 가입을 지지할 것이며 헝가리 의회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 의회가 내년 첫 회의에서 이 사안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헝가리 정부는 지난 7월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오르반 총리의 집권 피데스당이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의회는 아직 법안을 심의하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1940년대 말부터 중립국 지위를 지켜온 핀란드와 스웨덴은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나토 가입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두 나라의 나토 가입은 30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며 현재 헝가리와 터키의 승인 절차가 남았습니다. 캐나다가 어제 기후변화에 대응해 16억 캐나다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의 국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스티븐 길보 캐나다 환경장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기후변화와의 싸움이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 길보 장관은 우리는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배출물을 줄여야 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오늘 2030년까지 기후 관련 재난으로 인한 연 손실액이 154억 캐나다 달러, 미화로 약 11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날씨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이번 국가 전략은 연방 정책과 이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후 관련 재난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최근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세계 각국 정상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계적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반자동 무기 판매 허용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추수감사절을 맞아 휴가를 보내고 있는 매사추세츠주 낸터킷의 한 소방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가 아직도 반자동 무기 구매를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역겹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사회적 보상 가치가 전혀 없다면서 총기 제조업자들을 위한 이익을 빼면 그것에 대한 단 하나의 동기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미국 내에서 잇단 충격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지난 19일 콜로라도주의 한 유흥주점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으로 5명이 숨졌고 22일 버지니아주의 한 월마트에서도 총격으로 7명이 숨졌습니다.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9번째 제재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인 EU 집행위원장은 어제 핀란드를 방문 중 오늘 우리는 9번째 제재 패키지를 위해 전속력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 능력을 더욱 약화시키기 위해 러시아에 타격을 주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곧 주요 7개국과 다른 주요 파트너들과 함께 러시아 석유에 대한 세계적 가격 상한제를 승인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우크라이나가 푸틴과 그의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새로 추진하는 대러 제재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지난달 철강과 기술 관련 제품 거래에 대한 제한 강화를 포함하는 8번째 대러 제재 조치를 최종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시행에 후과가 있을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궁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 모하메드 시아 알수다니 신임 이라크 총리와의 통화 사실을 밝히면서 통화에서 러시아로부터의 원유 가격에 제한을 가하려는 많은 서방 국가들의 시도가 언급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이런 행동들이 시장 원칙에 위배되며 세계 에너지 시장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인 1만 5천여 명이 행방불명됐다고 국제실종자위원회 ICMP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서만 당국이 2만 5천 명이 죽거나 실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ICMP의 이 같은 수치는 보수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25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북한의 도발을 방조하는 중국에 세컨더리 제재 등으로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고위 관리들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 역할론과 책임론을 거론하며 중국의 협력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이 이례적으로 전략 핵추진 잠수함 위치를 공개한 것은 북한에 대한 억제와 경고 목적을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곳에 따라 구름 많고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는 영하 10도에서 영상 10도로 매우 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 내지 4미터로 높게 일고 서해 앞바다는 0.5 내지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북한의 도발을 방조하는 중국에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북 압박 의지가 없으며 오히려 자국 이익을 위해 북한 위협을 활용하거나 북한 정권과 공모한다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이런 중국에 3자 제재, 즉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이 현실적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데 대해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도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는 마이클 메카우 의원은 지난달 초 VOA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중국을 북한 정권의 공모자로 부르며 대중 압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메카우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최대 압박에 다시 전념하고 김정은 정권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전 세계의 공모자들의 의미심장한 대가를 부과할 것을 촉구한다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중국이 북한의 도발 행위를 오히려 지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그레고리 믹스 위원장과 아미베라 아테소 위원장은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중국이 국제적 규칙과 규범을 계속 무시한다며 불안정을 야기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행동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한 예로 꼽았습니다. 의회 내에선 중국은 대북 압박 의지가 없으며 오히려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북한의 위협을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국에 대한 3자 제재, 즉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초당적으로 나옵니다.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 중국에도 일부 책임을 물리며 대중 압박 또한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북제재법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민주당의 크리스 벤 홀런 상원 의원은 최근 새추리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중국 기반 업체들에 대한 재무부의 추가 대북제재를 촉구했습니다. 홀런 의원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대북제재 체제에 구멍을 내는 여러 종류의 기관 단체들을 적시했다며 특히 중국에 기반을 둔 선박업체와 해운업체들이 지적된 만큼 재무부가 이를 지침으로 삼기를 독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특히 미국이 올해 초부터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여러 제재를 발동했지만 중국 개인과 기관을 겨냥한 조치는 빠졌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제재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의회 내 공화당 연구위원회 소속인 케카먹 하원 의원은 지난 4월 위원회 소속 의원 27명과 함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에 책임을 묻는 것을 거부한다면 대북 제재는 쓸모없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제재 조치를 중국에 적용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에 연루된 중국 기관을 제재하지 않는 이유 등을 추궁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광범위한 권한을 활용해 중국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테소위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샤버드 의원은 최근 청문회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제재는 분명히 중국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세컨더리 제재는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 모두 꺼려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at would most assuredly get their attention, but it's something that both Republican and Democratic administrations have been reluctant.
중국의 대북 압박을 유도하기 위해선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은 최근 청문회에서 우리가 중국의 개별 은행을 제재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미국과 거래하지 않는 작은 은행들이라며 중국이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중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더욱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의회 내 기류는 입법 활동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상원과 하원 심의를 거치고 있는 대중국 패키지 법안이 대표적인데 여기에는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도록 하는 별도의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중국의 북한 해외 노동자 수용 관행 중단과 북한과의 불법 해상 환적 활동 차단,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 등과의 사업 활동 중단, 그리고 북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물자 획득을 돕는 개인의 추박을 압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중국 등 모든 국가에 대한 이런 압박을 포함해 북한 정부의 최대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법안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 고위 관리들은 잇따라 중국의 북한 문제에 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중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나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에 더는 관여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하라고 시도할 의무를 중국이 가졌다는 점을 시진핑 주석에게 명확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 22일 웨이펑어 중국 국방부장을 만나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같은 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도 중국이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압박을 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고위 관리들이 최근 잇따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 역할론과 책임론을 거론하며 중국의 협력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중국이 여전히 막강한 대북 지렛대를 갖고 있지만 이를 사용할 의지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23일 VOA와의 통화에서 미국 당국자들이 최근 지속적으로 중국의 북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중국이 정말로 미국과 협력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hina keeps saying it wants to improve th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와일더 전 보좌관은 중국이 계속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규칙 기반 질서에서 책임감 있는 일원이 되기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중국이 북한의 주요 협력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는지 시험해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등 고위 관리들이 잇따라 중국 측에 북한 문제와 관련한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중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나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에 더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하려고 시도할 의무를 중국이 가졌다는 점을 시진핑 주석에게 명확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 22일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을 만나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같은 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도 중국이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압박을 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18일 중국은 북한이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핵 또는 탄도미사일 실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북한에 분명히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미국 관리들이 중국의 행동으로 증거를 보여달라고 촉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China keeps saying to us that they want a positive relationship, that they want a positive relationship.
와일더 전 보좌관은 중국이 계속 미국, 한국, 일본 등과의 긍정적인 관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제는 중국이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북한이 실질적인 대화로 돌아오는데 동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앨리슨 슈워츠 미국 기업연구소 연구원은 치열한 미중 경쟁의 와중에 북한과 관련해 두 나라가 공유하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Given the state of US-China relations currently, this is an area of mutual concern and mutual cooperation.
현 미중 관계에서 북한은 상호 공동의 고민이자 협력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슈워츠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와 시진핑 주석이 둘 다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시험에 대해 공통적으로 우려한다는 점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고조된 미중 갈등 속에서도 북한 문제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라고 슈워츠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을 압박해 도발을 자제시키라는 미국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편이 더 좋다고 지적했습니다.
I don't think the Chinese want to see the U.S. unilaterally acting on an issue like North Korea that's so close to their borders.
슈워츠 연구원은 중국이 국경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이는 단지 미국의 영내 영향력과 중국 없이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만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이 계속 이런 길을 걸으면 영내 미국의 군사 안보력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대 교수는 중국이 실제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느냐는 질문에 중국이 아직도 매년 50만 톤의 원유를 북한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The one big lever that they still have though is crude oil. They give North Korea about 500,000 tons.
브라운 교수는 중국이 원한다면 언제든 원유 공급을 중단했다 재개할 수 있다며 만약 중단하면 북한의 일부 산업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원유를 정제해서 큰 돈을 벌고 있는 북한군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중국이 만에 하나 원유 공급을 중단하면 이는 북한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중국이 북한에 대한 통제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와일더 전 보좌관은 지적했습니다.
90% of trade from North Korea, you know, with China.
와일더 전 보좌관은 중국은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만큼 분명한 대북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지난 수십 년간 북한과 관계를 맺고 경험을 쌓아온 중국이 현 상황에서 대북 영향력이 별로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압박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북한이 거기에 따를 것인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브라운 교수는 현재 상태가 중국에게 가장 완벽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kind of perfect for the Chinese. We're not going to bomb North Korea. But everybody's anxious about it.
미국은 북한을 폭격하지 않을 것이지만 모두가 이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중국이 미국과 북한, 한국 모두에 대한 영향력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는 한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 생각할 것이라고 브라운 교수는 말했습니다. 타이완 주재 미국 대표부 대표를 지낸 더글라스 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특별연구원은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팔 연구원은 중국이 물론 미국이나 한국보다 더 강력한 대북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북한의 불신과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을 주는 것을 꺼려온 북한의 오랜 태도 때문에 문제가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재임 당시 직접 북한을 상대로 강경한 정책을 펼쳤던 내용을 소개하면서 최대의 압박은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도발에 나서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평화는 힘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트럼프 정부의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이 북한을 다루는 데 효과적이었다며 이를 통해 평화는 힘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 시니어 나를 도와주소서에서 자신이 직접 상당 부분 관여했던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최대 압박은 효과적이었다. 위협에 대응해 화염과 분노라는 위협을 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효과적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협상장에 나왔고 우리가 재임하는 동안 미사일 시험과 핵 위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길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하자 김정은은 다시 미사일을 발사하고 도발과 위협의 옛 행태로 돌아갔다며 나약함은 악을 일으키며 우리 정부는 평화가 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과거 미국 정부들이 김씨 독재 정권과 기다림과 희망의 게임을 했다며 북한의 핵 야욕을 다루기 위해 제재를 가하고 외교적 만남을 가지며 합의를 이루었지만 북한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강력한 제재, 트럼프 대통령의 거칠고 충격적인 화염과 분노 언급, 평창 올림픽 당시 미국의 강경한 태도 등이 모두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이었고 이를 통해 북한을 대화로 이끌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7년 8월 북한의 위협적 언사와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 위협이 수개월간 지속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북한이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점을 상기시키며 때로는 비합리적인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적국과 대화할 때 거친 말을 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며 그는 적국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뜻을 전달하는 법을 직감적으로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은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위해 방한했을 때 전 세계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자국민에 대한 야만적 대우를 전 세계가 잊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방한 당시 북한이 폭침한 천안함을 기리는 기념관을 방문했고 북한 억류 중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아버지와 함께 탈북민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평창올림픽 개막식을 전후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북한 측 고위 대표단과 마주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한국의 재통일이었고 따라서 내가 김정은의 여동생과 김영남과 관여하도록 열성을 보였다고 펜스 전 대통령은 회고했습니다. 2018년 2월 9일 열린 평창올림픽 환영 리셉션의 헤드테이블에 펜스 전 부통령 부부와 김여정, 김영남의 자리가 함께 마련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문 대통령이 김영남과 나의 만남을 정중하게 강요하려는 것이 분명했고 성사된다면 북한의 아주 큰 상징적인 승리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자신은 리셉션장에서 모든 귀빈과 악수하고 바로 퇴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올림픽 개막식장 귀빈석에서도 김여정을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자신의 왼편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 오른편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부부가 앉았다며 미한일이 단결해서 북한의 도발에 맞선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뒤쪽 줄 오른편에 김정은 여동생이 앉았지만 그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자신의 방한 당시 북한 정부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만남을 제안해 2018년 2월 10일 청와대에서 양측이 만나기로 했지만 예정 시간 2시간 전에 북한 측이 평양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며 만나지 않겠다고 해 무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여정과 공개적으로 악수를 할 마음은 없었지만 카메라가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말이 있다면 들어볼 의향이 있었다고 펜스 전 부통령은 밝혔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제1차 미북 정상회담을 열기 전 김영철 당시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대각관을 방문했을 당시의 소회도 밝혔습니다. 김영철은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김영철은 북한의 전 정보수장이자 북한군 장성이었다며 그가 대통령 집무실에 서 있었고 토머스 제퍼슨 전 대통령 초상화 아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사진 찍을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그 장소에 열광하지 않았다며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독재자 중 한 명의 신복이 독립선언서 작성자인 토머스 제퍼슨의 그늘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한 부조화를 인지했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이 신성한 장소는 아니지만 생명과 자유, 행복 추구 등 미국을 대표하는 가치에 맞는 사람들만이 그곳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왜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을 백악관에서 환영했는지, 왜 김정은의 모욕과 위협에도 많은 힘과 시간을 들여 대북 외교를 모색했는지 이해했다며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보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 왕조가 통치하는 억압적인 강제 수용소 국가인 북한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1차 미북 정상회담이 일부 성과를 냈다며 김정은이 이론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로 합의했고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가 담긴 55개의 상자를 돌려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와이 펄하버 히컴 합동기지에서 열린 미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에서 자신을 직접 유해를 맞았다며 한국전에 참전했던 자신의 아버지를 봉환식 내내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부통령 임기 중 그 순간을 아버지가 가장 자랑스러워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 아버지 에드워드 펜스는 한국전에 소위로 참전했고 폭차필 전투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1953년 동성훈장을 받았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2017년 4월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당시 서울에 걸린 환영 플래카드에 에드 펜스, 당신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는 문구를 보고 눈물을 참아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당시 방한 중 비무장지대 DMZ를 찾았을 때 비밀 경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강경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북한군이 보이는 군사 분계선 가까이로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그곳에 메시지를 보내러 갔으며 북한인들이 내 얼굴을 보길 바랬다며 중무장한 북한군이 시야에 있었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지만 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펜스 전 부통령은 밝혔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당초 계획은 자유의 집 속 방탄유리 뒤에서 브리핑을 받는 것이었다며 수십 년간의 전략적 인내 이후 북한 주민에 대한 잔인함, 핵 야욕과 도발의 시간이 끝났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펜스 전 부통령은 군사 분계선에서 불과 25m 떨어진 최북단 오울렛 초소를 방문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한편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미국에 돌아온 지 며칠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가족과 백악관에서 만나 즉각적으로 유대감을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토 원비어의 부모는 지옥을 경험했다며 오바마 정부 당시 국무부는 그들에게 조용히 있을 것을 권고하며 오토의 이야기로 북한 정부를 화나게 하지 않으려 했다고 펜스 전 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과거 모든 미국 정부들이 취한 접근법인데 미국 정부들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길 바라며 북한 정부에 굽실거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2018년 5월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을 워싱턴 DC 인근 앤드류 공군기지에서 직접 맞이한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그들이 건넨 카드에 부통령님, 우리를 고국에 데려오는 데 있어 당신의 역할에 감사드립니다라는 말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성경 구절이 써 있었다며 매우 감동적인 순간이었다고 펜스 전 부통령은 회고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은 월드컵 축구 경기를 TV로 방송하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이 출전한 경기들을 제외하고 방송 중 노출되는 경기장 내 한국 기업 광고판을 흐릿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조된 미 한일과의 적대관계를 의식해 사상단속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TV는 현재 진행 중인 2022 카타르 월드컵 경기를 연일 주민들에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중계가 아니고 경기가 끝난 뒤 녹화분을 편집해 하루 3경기씩 방영하고 있습니다. 개막 이튿날인 22일부터 25일까지 매일 오전 11시경과 오후 4시경, 9시경에 약 1시간 분량으로 편집된 경기를 한 경기씩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 핵무력 증강과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적대 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나라들이 출전한 경기들은 방송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일본은 앞서 21일 독일과 미국은 22일 웨일스와 그리고 한국은 24일 우루과이와 경기를 가졌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의 선전선동 수단인 관영 매체들이 이른바 대적 원칙에 입각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경제난 등 내부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탈북민 출신의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미국과 한국, 일본 경기를 방송에서 배제한 것은 나라 안팎의 요인들로 주민들의 사상 결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최고 지도부의 불안한 속내가 투영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TV나 뭐 방송 이런 것들은 다 노동당 선전선동부 관할에 있으니까 최고 지도자의 불안한 심리가 이제 선전선동부의 그런 행동으로 반영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은 특히 월드컵 경기 중계방송 중 경기장 광고판에 나타난 현대자동차의 영문 광고가 화면에 잡힐 때는 이를 흐릿하게 처리해 시청자들이 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관중석에 걸린 한국 국기 태극기도 모자이크 처리한 듯 흐리게 가렸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중앙TV는 월드컵 개막식을 녹화 중계하면서 한국의 세계적인 남성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 BTS 멤버 정국이 개막식 무대에 올라 공연한 장면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앞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녹화 중계할 때도 손흥민과 같은 한국 선수들의 활약상은 의도적으로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한국 기업, 한국 선수들의 위상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숨기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만들어 주민들에 대한 사상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는 한때 여자 축구가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북한의 축구 인기가 절정에 달했다가 지금은 좀 수그러들었지만 북한 주민들 사이에 축구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크다며 축구 경기 중계에 북한 당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아마 그 7부 리그까지 운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승강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금을 운영을 해서 우승팀에게 상금이 나고 그걸로 선수 스카우트도 해서 세미프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말단 단위까지 축구를 강조하고 그러면 전 사회가 참여를 하는 거죠.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매체들이 한국과 관련한 소식들을 전하는 태도는 남북관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여왔다고 말했습니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지난 2019년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 매체들이 한국과 관련한 긍정적인 소식들을 일절 다루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을 상대로 한 선전선동의 대표적 수단인 노동신문에서 조국 통일부를 폐지한 것도 그런 방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전에는 노동신문사에 대남 분야를 전문 보는 조국 통일부라는 부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2020년 5월에 다 폐기해버립니다. 그 소리 무슨 소리냐면 일체 남과 관련한 부분은 모든 이게 언론 매체 선전수단에서 다 이제 제외해버리게끔 그런 조치나 갔거든요.
실제로 북한은 과거 월드컵 때는 한국이 참가한 경기를 내보냈습니다. 특히 한국이 월드컵 4강 신화를 썼던 2002 한일 월드컵 때는 한국팀의 16강전과 준결승전 그리고 3, 4위전을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2006년 6월에도 독일 월드컵의 한국 경기를 녹화 중계했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 직후에 열린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도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 경기를 TV로 중계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인 2014년 브라질 월드컵과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된 미한일 세 나라의 경기를 한 번도 중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7년까지 남북한 사이에 활발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진 시기였지만 김정은 시대 들어선 김 위원장 스스로 선대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남북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할 만큼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시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2018년에 잠시 한국을 활용했던 거를 이제 벗어난다면 이후부터는 사실상 대남 전략은 극도의 불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교류협력 자체는 필요 없다. 과거 경제적 이익 때문에 했던 그런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거든요.
한편 북한이 국제축구연맹 FIFA의 2022 카타르 월드컵을 TV로 중계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도움 덕분입니다. 엄청난 중계권료를 물고 한반도 중계권을 확보한 한국 내 지상파 방송 3사로부터 FIFA가 중계권을 양도받아 북한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항구에서 식량 포대로 보이는 하얀색 물체가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식량난에 처한 북한이 대규모로 곡물을 들여오고 있는 움직임으로 해석되는데 지난달 북한이 중국에서 포대 약 8천만 개를 수입해 이번 사안과의 연관성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17일 북한 대동강변 송림항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대형 선박이 하얀색 물체를 가득 싣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음 날인 18일엔 이 선박 내부의 하얀색 물체 면적이 줄어들고 반대로 선박 바로 앞 부두 야적장엔 새롭게 하얀색 물체가 쌓였습니다. 이 선박이 하얀색 물체를 싣고 와 이곳에서 하얗한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이 항구에는 6일과 23일에도 하얀색 물체를 실은 선박이 정박했습니다. 인근 다른 항구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평소 대형 화물선이 드나드는 남포의 한 항구를 촬영한 이달 6일, 12일, 17일, 19일자 위성사진에는 하얀색 물체를 실은 선박 6척이 찍혔습니다. 이들 선박 바로 앞 부두에도 하얀색 물체가 깔려 있습니다. 앞서 비어있는 올해 8월과 9월 남포의 석탄 항구와 일반 항구, 송림항 등의 다량의 하얀색 물체가 유입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과거 고화질 위성사진을 통해 이 하얀색 물체가 포대떠미라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많은 양의 포대가 한 달 넘게 유입되면서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해석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포대 단위로 운송할 수 있는 물품은 주로 쌀과 밀가루 등 곡물과 비료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비료를 수입하는 시점이 통상 1월에서 5월인 점을 감안할 때 8월과 9월 그리고 이번에 발견된 하얀색 포대는 비료가 아니라 식량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여름부터 또다시 집중 조명돼 온 식량난으로 북한이 수개월 동안 외부에서 식량을 들여오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국제기구 등은 올해 3월에서 5월 찾아온 극심한 봄 가뭄과 이후 발생한 홍수 피해로 북한 내 식량 사정이 열악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올해 7월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지난 8월 인도산 장립종 쌀 만 톤의 수입을 추진하고 인도의 민간단체에 쌀 지원을 요청하는 등 식량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지난달 중국으로부터 미화 730만 달러어치 약 16,450톤의 정밀을 수입했는데 이는 3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이 포대 수천만 개를 중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움직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주목됩니다. 중국 해관총서의 북중무역 세부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10월 한 달간 중국으로부터 7,997만 8,043개, 총 6,260톤 분량의 포장용 빈 포대를 사들였습니다. 구매 금액만 643만 달러에 달해 10월 최다 수입품인 쌀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이 갑작스럽게 포대를 대량으로 사들인 배경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식량 포대가 다량으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포대 수천만 개가 추가로 필요한 이유에 관심이 쏠립니다. 북한은 국경 봉쇄 이전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도 통상 월 100만 달러 규모의 포대를 수입했지만 이번처럼 600만 달러 이상을 소비한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전달인 9월 북한의 포대 수입액은 11만 2,751달러로 10월 수입액의 2%에도 못 미칩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이 이례적으로 전략 핵추진 잠수함 위치를 공개한 것은 북한에 대한 억제와 경고 목적을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 정권과 핵심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가 북한을 사정권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진단입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작전 상황이 공개된 오하이오급 유도미사일 잠수함 미시간함이 유사시 북한의 치명적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이 밝혔습니다.
It could destroy buildings in Pyongyang where the regime might be located. It could destroy military bases.
베넷 연구원은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시간함이 북한 정권이 안에 있을지도 모를 평양의 건물들을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군사기지를 파괴하고 비행장에 심각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항구 일부를 파괴하거나 심지어 일부 지상군도 말살할 수 있다며 다양한 유형의 북한 군사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유연한 무기체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23일 보도자료에서 미시간함이 지난 10일 일본 오키나와 근처에서 잠시 멈췄다며 수면 위로 부상한 잠수함 사진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7함대 작전구역 배치의 일환이자 지역 내 수중전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오하이오급은 길이 170.6m, 폭 12.8m, 배수량 19,000톤의 세계 최대 규모 잠수함으로 현재 18척이 현역으로 있습니다. 미시간함은 물 위로 떠오르지 않고 석 달간 작전을 펼칠 수 있고 사거리 2,500km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50발 이상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습 공격과 비밀리에 진행되는 특수작전 임무를 수행하며 전술미사일과 우수한 정보통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미국이 이례적으로 전략 핵추진 잠수함 위치를 공개한 데 대해 북한에 대한 억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The location of the submarine tells North Korea that it's within range of North Korea. Not close, so that it's
특히 북한을 사정권에 둔다는 것을 잠수함 위치가 말해준다며 북한에 그다지 위협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북한을 공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근접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과의 충돌을 원하지 않지만 계속되는 도발에 대응할 준비가 됐다며 이번 잠수함 공개는 미국의 보복 능력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 인도 제안에 끝내 응답하지 않아 관련 지침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로 화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통일부는 지난 11일 북한 측에 사체를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북한의 입장 표명이 없어 일주일을 더 기다렸지만 북한이 현재까지 사체 인수와 관련해 어떤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통일부는 북한 주민 사체 처리 지침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무연고 사망자로 화장해 안장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7월 23일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군남댐 인근에서 여성 시신 한구와 유류품이 발견됐는데 발견 당시 시신 상의에 북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이 담긴 배지를 착용해 북한 주민으로 추정됐습니다. 최근 중국 항구에 기항하는 북한 선박이 늘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이 다녀간 항구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 양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중국 영해를 항해한 북한 선박은 모두 28척입니다. BOE가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의 지난 15일부터 24일 사이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 기간 북한 깃발을 단 선박 28척이 중국 항구에 기항하거나 중국 인근 해상을 항해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7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20에서 30척의 선박을 해외에 출항시켰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불거진 뒤로는 일주일에 10척 미만의 선박을 중국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열흘 동안 과거와 비슷한 수준의 선박 위치 정보가 중국 혹은 인근 바다에서 확인된 겁니다. 이 기간 북한 선박이 가장 많이 향한 곳은 룽커우와 다이렌으로 각각 7척의 선박이 기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저우산과 웨이하이에 각각 4척과 2척이 정박했으며 펑라이와 스다오, 라이저우 항구에도 한 척씩 다녀갔습니다. 또 5척은 중국 해상 등에서 신호를 발신했지만 항구 입항 기록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앞서 BOE는 지난 9월 북한 선박이 다이렌과 룽커우, 저우산, 펑라이, 칭다오 등 5개 항구에 기항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약 두 달이 지난 현재 북한 선박이 기항한 중국 항구는 7곳으로 늘어난 겁니다. 최근 들어 선박을 활용한 양국 간 교류가 활발해졌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중 무역액은 매월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지난달 북중 교역액은 미화 1억 5,386만 달러로 전달보다 48%, 지난해 10월보다는 268% 늘어났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한국의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미국과 유럽, 한국의 전 현직 관리 등 전문가들이 비판했습니다. 부실한 국정 운영에 따른 인재와 참사는 자국민을 굶주리게 만들고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영국 의회 데이비드 알턴 상원의원은 18일 BOE에 보낸 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이 한국의 비극을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알톤 의원은 북한의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16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앞서 한국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누그러뜨리려 북한 인권 문제를 극대화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북한 대사의 공격적 발언은 끔찍한 슬픔과 고통을 남긴 비극을 악용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알톤 의원은 이는 슬픔에 잠긴 가족들과 친구들을 위로하기 위해 공감과 애도를 표하는 순간이지 비극을 정치적 이익으로 바꾸려는 기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김성 대사는 제3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국정 운영의 부실로 인해 전례 없는 압사 사망의 인재를 촉발시킨 한국이 정치적 대립을 서슴지 않고 국내외 비판을 누그러뜨리려 유엔 무대에서 인권 문제를 극대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톤 의원은 북한 지도부가 이렇게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막말과 주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 도발을 지속하는 배경엔 국제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은 기껏해야 어중간한 정도였고 나쁘게 말하면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증거를 발견해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해야 한다고 했지만 8년이 지난 현재 보고서엔 계속 먼지만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알톤 의원은 이런 이유로 김정은이 자국민을 계속 억압하면서 탄도미사일 발사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지역과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등 자신이 처벌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고 믿는 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북한이 유엔 무대에서 자국의 인권 침해를 전면 부인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모습은 새삼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한국을 비난하기 위한 서투른 노력에 불과하다며 인재로 인한 참사는 한국이 아닌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 man-made disaster is certainly caused by the policies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 like.
킹 전 특사는 인재는 분명히 북한 정부의 정책에 의해 야기된다면서 북한 대사의 발언은 북한이 진실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징표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비판입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6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18년 연속 채택한 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킹 전 특사는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이신화 외교부 국제인권협력대사도 17일 VOA에 북한의 발언은 억지 주장이자 궁색한 변명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중국이랑 러시아도 위로의 말을 보냈는데 외교 정상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기대도 우리가 하지 않았지만 그거가 없었던 거는 둘째치고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그걸 흐트리려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건드렸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억지죠. 억지인 이유는 그 얘기를 해서 설득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정치적인 이유 이외에 저는 어떤 국가도 그거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대사는 윤석열 정부는 이미 유엔 헌장에 따라 인간의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중시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갖고 이태원 참사 전부터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국가 애도 기간에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유엔 무대에서 한국인들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모습은 우리 민족끼리란 구호의 허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도 아니고 민족끼리라고 말했는데 그 민족끼리 나라에서 엄청난 참사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 젊은 애들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못할 망정 바로 미사일을 쏘고 그 오히려 국제사회를 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평양에다 대고서 나 할 일 하고 있다라는 걸 마치 보여준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대사는 또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6일 채택한 결의안의 주요 의미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인권 유린이 동전의 양면이란 점에서 북한 정권이 국가 재원을 주민이 아닌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전용하는 상황을 규탄하는 내용이 들어간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의 한반도 전문가인 이성윤 교수는 주민 상당수가 수십 년째 영양실조를 겪는 나라 정부가 세계적인 선진국의 국정운영 실패, 인재 참사를 비판하는 것 자체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아가 발생한 지 거의 30년 후에도 매년 지속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현상입니다. 부자연스럽고. 이거야말로 매년 그 반복되는 극심한 인재입니다. Man-made hunger, man-made undernourishment. 고의로 배고프게 주민들을 방치한다는 게 극심한 인권 유린이고 극심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미사일 뭐 그렇게 많은 거액을 쓰면서 또 그 뭐 luxury goods 뭐 이런 데는 그렇게 거액을 쓰면서 북한 주민들 먹이 살릴 생각은 안 하잖아요.
이 교수는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2016년 이전에도 북한은 왜 가난했는지,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끊임없는 재난은 왜 두만강과 38선 사이에서만 그렇게 심각한 것인지 북한 주민들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북한 정부가 한국의 비극을 계기로 한국 국민과 정부에 폭언을 퍼부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잔인하고 부조리한 대응 이면엔 한국의 힘과 명성에 대한 깊은 두려움과 분노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북한은 만연한 반인도적 범죄로 규탄받고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촉구하는 유엔총회 결의안 대상이 되는 빈곤국이지만 한국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대조적으로 세계 경제 강국 중 하나로 정치적 민주주의가 번창하고 국민은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며 그들의 문화, 영화, 노래를 북한의 젊은이들도 따라한다는 설명입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유엔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북한 정부는 자신들의 의심스러운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 한국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도 북한 정권이 수많은 젊은이가 목숨을 잃은 비극적 참사를 통해 자신들의 끔찍한 반인도적 범죄의 기록을 숨기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 필 로버터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8일 BOE에 보낸 공식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런 종류의 비난전이 북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면 자국민에 대한 그들의 잔혹행위를 숨길 핑계거리가 떨어져가는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터슨 부국장은 미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EU는 이제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 안보리 의제에 시급히 추가돼 북한 당국의 자국민에 대한 행위들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취급되도록 강력히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의 한반도 전문가인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램코 브레코 교수도 북한 대사가 심각한 국내 인권 상황을 부인하면서 다른 나라의 인권 사안을 거침없이 맹비난하는 건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브레코 교수는 또 최근에 전례 없는 미사일 도발 등을 볼 때 북한 지도부가 충분한 규모의 자금과 부품을 비축하고 있다는 게 분명해졌다며 국제사회가 김정은의 돈줄을 차단하는 제재 노력을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규명 노력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한국은 북한 같은 경찰 국가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명백히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매우 비정상적인 국가의 행동들이라고 말했습니다.
These are not the actions of a normal state. These are the actions of a very abnormal.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북한은 김씨 일가와 노동당 말고는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 자국민의 인권과 인간 안보를 희생시키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인권 우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영국의 알톤 상원의원은 냉전 시절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헬싱키 인권의제와 강력한 군사적 억제를 동시에 증진하는 데 모두 단결했다는 역사적 배경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에 평화적 진전을 가져오기 위해 훨씬 더 전략적이고 헌신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뉴스 따라잡기로 오늘은 월드컵 대회의 이모저모를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36년 11월 25일 일본과 독일이 소련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고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소련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협력하자는 내용의 방공협정을 체결합니다. 공산주의 국가로 등장한 소련은 1935년 코민테른 대회에서 자본주의와 파시즘으로 대표되는 독일과 일본을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코민테르는 전 세계 노동자들의 국제적인 조직으로 소련이 실질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소련에 대한 경계의 필요성을 느낀 독일과 일본이 1936년 11월 25일 갈수록 세력이 확대되는 소련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또 코민테른의 활동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에 관해 논의하고 그 결과 방공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37년 11월 이탈리아가 방공협정에 가담함으로써 독일, 이탈리아, 일본 방공협정이 완성되고 이후 스페인도 이에 가담하게 됩니다. 1966년 11월 25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제1회 아시아 가네포가 개막됩니다. 가네포는 신흥국 체육경기대회입니다. 1962년 8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제4회 아시아 경기대회가 열렸지만 주최국인 인도네시아는 아랍국가와 중국의 압력으로 이스라엘과 대만 선수단의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인도네시아의 회원국 자격을 박탈하자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대통령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신흥국 경기연맹을 창설하고 신생국 간의 경기대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1963년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제1회 신흥국 체육경기대회 가네포가 개최됩니다. 이후 제2회 대회가 1967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될 계획이었으나 정치적 이유로 취소됐고 1966년 11월 25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17개국의 아시아 국가들만 참가한 가운데 제1회 아시아 가네포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후 1970년 아시아 가네포는 북한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대회는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의 실각과 함께 유명무실해졌고 결국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또 휴대전화로도 접속이 가능한 VOA 방송,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고 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가혹한 일본의 식민 통치로 신음하던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에게 진실을 보도해온 미국의 소리, 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한국어 방송.
연합국의 군정당국은 무조건 항복 이외에 다른 방도는 오직 일본 본도의 전멸뿐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가족이 양양 가득하여 온 세상이 다 저의 것으로 알지만은 얼마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방송되는 VOA 한국어 방송은 일본의 항복과 한반도의 해방 소식은 물론 6.25 한국전쟁으로 모든 방송이 끊어진 때도 전쟁 상황을 전해주는 유일한 소식통이었습니다.
맥하다 장군의 지휘로 한국 해병대와 함께 방금 인천에 상륙했다고 방송할 때만큼 참 신바람난 방송은 내 생전에 전무후무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맥하다 장군이 나오고서는 이런 시기에 그게 위험한 데서 영감 있게 이래서 고맙다고 그래요.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사실만을 전하겠다는 처음의 약속을 지키려 애쓰는 BOA는 한반도가 갈라지고 대립이 계속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 소식과 남북한 소식을 8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해왔습니다.
15일 오전에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7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남북한 경제회담은
꼭대기에 핵탄두가 실리느냐 미사일 탄두가 실리느냐 혹은 위성이 실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ICBM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십시오. 탄도로 구조가 되려면 첫째
희망. 희망 주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막 실망하고 막 그럴 때마다 방송 들으면서 또 다시 또 마음 다시 또 재정리하고요. 좀만 좀
VOA 한국어 방송은 1942년 출범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80년 방송을 되돌아보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마련했습니다. 12월 6일과 7일, 8일 저녁 방송 시간에 보내드릴 3부작 역사의 증언대 미국의 소리 80년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